삼손과 딤나의 여자.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이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로께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레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고도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고도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을 주님이 온전히 덮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스포츠에 보면은 아마추어 시절 워낙 뛰어난 유망주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몸값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며 프로구단에 입단하는 소위 그 특급 스타들이 있습니다. 신인 스타들이죠. 천문학적인 몸값을 치르고 데려온 것만큼 구단과 팬들은 이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 선수들 중에는 다저스의 오타니처럼 정말 몸값이 아깝지 않은 선수가 있는가 하면 시즌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또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몸값을 지불해야만 했나 할 정도의 탄식이 나오는, 그래서 기대가 변하여 실망과 분노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삼손의 모습이 조금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사들 중에서 삼손은 특별했어요. 태어나는 과정에서부터 나신으로 성별되고 부르심 받은 것은 딱 삼손뿐이에요. 그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사명을 주신 장면은 마치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오셔서 천사가 말한 장면과 흡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향한 사명이 크기 때문에 부모는 이 아이를 잉태하면서부터 나시린의 그 소원을 부모도 따라서 해야만 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에게 삼손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암흑 속에 있는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모는 그 소망을 한껏 담아서 이 아이에게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는 자라면서 정말 체구도 번듯하고 힘도 세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걸 모두가 알 수 있었어요. 어느 시점부터 성령께서 그를 강력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지난번 본문 마지막이었어요. 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정도 빌드업이 됐으면 그 다음 챕터, 에피소드는 어떻게 해야 정상이겠어요? 삼손이 기드온 입다처럼 백성들을 일으켰어. 구름대같이 많은 적의 대군을 귀주대첩, 살수대첩에서 전멸시켰어. 민족을 구하였더라. 이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삼손은 너무나 어이가 없을 정도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민족을 구원해야 될 영웅이 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라는 모습이 보이죠. 1절, 2절 읽습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겠소. 자,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딤나가 블레셋 마을인데 블레셋은 아시다시피 해양민족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에그론, 가사를 비롯한 다섯 개 해양도시들의 연합체가 블레셋인데 딤나는 이스라엘 영역 깊숙이 들어온 좀 경계선상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사는 이 소라 지역에서 가까웠고 예루살렘에서도 가까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지역에 있는 이런 블레셋 마을들이 있었는데 삼손이 딤나로 갑자기 내려간 것이 아니고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고 가며 교류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이때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시작한 지 20년 가까이 되던 때인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자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그 경계선상에 많은 마을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류하며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나라가 일제에 넘어가고 나서 많은 독립운동이 있었잖아요. 막 폭탄 던지고 독립군 일어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었어요.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우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을 그리고 그들과 공존하는 것을 별 저항 없이 현실로 받아들여버린 거죠. 이제는 블레셋의 무력에 의한 정치적인 예속을 넘어서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식 삶의 방식에 동화된 문화적인 예속의 단계까지 간 거예요. 마이클 윌콕스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은 있을 수가 없다. 갈등이 없다면 세상이 이미 교회를 정복한 것이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갈등이 없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배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블레셋을 몰아낼 구원자로 부름받은 삼손도 그 시대 정신에 편승해가지고 젊을 때부터 이제 블레셋 마을을 오고 다니면서 그 문화권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시작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2절에서 삼손은 자기 부모한테 말합니다. 내가 블레셋 마을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번역은 내 눈에 그 여자가 쏙 들어왔습니다. 좋사오니. 그러니까 이 블레셋 여인이 대단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골 총각 삼손이 그때부터 뻥 가가지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안 지나서나 그대 생각, 눈을 감아도 그대 생각, 이 여인의 얼굴이 막 눈에 아른거려서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근데 삼손의 인생을 지금부터 쭉 보시면 이 삼손은 항상 눈에 보이는데 휘둘리는 사람이.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예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의 매력이었죠.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문제가 없던 선악과를 뱀의 말을 듣고 세상의 프레임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세상의 문화가 딱 저기 다 들어있죠. 여기서 보암직도 하다는 것은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뜻인데 보암직한 건 반드시 따먹게 돼 있어요. 자기만 따먹어야 반드시 남편을 줍니다. 남한테도 전염을 시켜요. 이게 세상 문화라는 거죠.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안목의 정욕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보암직도 하다는 눈의 매력이에요. 세상의 영은 항상 시각적으로 유혹합니다. 여기에 삼손이 딱 걸린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욕심이 세상의 모든 욕망의 핵심입니다. 그 노출이 심한 여배우들의 나오는 영상물을 보면서 성적인 욕구를 느낀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가진 좋은 옷이나 집, 차 등을 보면서 우리는 소유하고 싶어집니다. 눈에 보는 걸 그치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하고 싶게 만들죠. 다른 사람이 소유하려 들면 싸우죠. 이것이 세상의 욕망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광고나 정치, 경제, 마케팅이 전부 다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어필하는 인간의 욕심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안목의 정욕은 하늘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100%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이건 속에 가시가 있는 장미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화려함 뒤에 있는 영적인 독성을 감지해야만 됩니다. 이건 하늘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다. 엄마가 만들지 않은 음식은 다 불량식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있죠. 하늘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에 휘둘리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안목의 정욕에 휘둘리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계속해서 넘어져요. 여자가 예쁘다? 마음에 든다? 결혼한다는 거죠. 그 여자가 하나님을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소명이 있든 없든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본능은 모든 것을 망각시킵니다. 그는 기도하거나 묵상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가지고 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인생을 결정하기 시작하면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항상 품 안에 블레셋 여인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속에 독을 품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삼손, 이렇게 폭주하는 삼손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삼손의 부모 마노아는 정말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그 음란하고 타락하는 시대 정승에 편승하지 않고 정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그들에게 아기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고 하나님은 이 아이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부모가 다 어릴 때는 자기 아이가 장군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당연히 그래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는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얼마나 이 마노아 부부가 기도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키웠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라면서 점점 부모의 기대와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루아침에 갑자기 터지진 않아요. 삼손이 딤나에 처음 간 거 아니었을 거예요. 블레셋 마을 딤나를 계속해서 다니다가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어느 날 이 여인을 본 거죠. 삼손의 부모는 근심어린 마음으로 어찌됐든 아들의 방황을 막아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다 커버린 아들이 어떻게 부모 말을 잘 듣던가요? 자식 키워본 부모는 다 공감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만 되면 벌써 외계인입니다. 어떤 부모는, 아빠는 신학교 교수님인데 애가 사춘기가 되니까 딸이 이제 문을 딱 잠그더래요. 조금 있다가 아빠 출입금지라고 푯말까지 다 붙였어.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키우고 신학교 교수님이고 정말 소통하는 그런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딸의 눈에는 아빠는 꼰대인 거죠. 대화가 안 된다. 삼손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대형사고가 염려하던 일이 터졌어요. 왜 불길한 예감은 항상 들어맞는 걸까?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거야. 부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집안과 집안이 하나로 엮이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의 구원자로 부르심받은 아들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블레셋과 교류하는 가문의 연을 맺는 거에 부모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연히 부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 결혼을 반대했죠. 3절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당시 할례는 한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였어요. 어찌 할례받지 아니한 여자와 결혼하려 하느냐는 이게 국제결혼을 탓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하려 하느냐. 인종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였죠. 부모가 그렇게 울면서 반대하는데도 삼손은 거칠게 딱 끊어버립니다. 아니 내가 그 여자 좋다는데 왜 그러세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잘라버렸어요. 내 눈에 보고 좋을 대로 하는 게 그 당시 사사시대였어요. 삼손은 자기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자기 눈에 보고 좋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 정신에 편승해서 자라났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정면으로 거역해버립니다. 요즘은 부모한테 말 닫고 하는 자녀들이 많지만 그 당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삼손의 부모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이 마노아 부부가 신앙적으로 애를 제대로 키우지 않아서 삼손이 이렇게 삐뚤어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신학자는 분명히 애 안 키워본 사람일 거예요. 자식 교육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장담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교회 뉴젠에도 자녀들 보내고 신앙으로 키우려고 노력해야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100% 부모의 기대대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요셉으로 이렇게 탁탁 커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부모는 참 신앙이 좋은데 그리고 나름 열심히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키웠다고 키웠는데 애가 장성하더니 유학 갔다 오더니 대학 가더니 믿음을 떠나고 세상적인 문화에 휩쓸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종종 봅니다. 믿음이 없는 배우자와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고 교회에 잘 출석하지도 않고 세상의 물질 문화에 푹 젖어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믿음의 부모는 가슴을 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해서 애가 저렇게 되었지? 교회 가서 주변 성도들 볼 면목이 없네?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네라는 생각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많은데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너무 자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집 아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식 얘기는 장담할 수 없어요. 또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부모가 잘 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집은 보면요. 부모는 별로 신앙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별론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컸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부모가 가서 뭐 간증하고 자기가 키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아이들도 부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컸듯이 삐뚤어 나가는 자녀들도 반드시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부모의 신앙교육도 큰 요소이겠지만 아이가 자라기까지 다른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통째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아요? 자라면서 이 아이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지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지 전학을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이민 가면서 환경이 바뀐다든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이런 복잡한 변수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 잘못되는 건 다 100% 부모 책임이다라고 속단할 일이 아닌 거죠. 한 예로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건 어거스틴이라는 성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경건한 어머니 마니카가 어릴 때부터 눈물의 기도로 키웠는데도 10대, 20대 때는 장난이 아니게 엇나갔습니다.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고 뭐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엄마가 10년, 20년을 눈물로 기도해서 사람들이 다 혀를 차서 어떻게 저런 엄마 밑에서 저런 망나니 아들이 나왔냐. 어거스틴이 회개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는 사람이 많았어.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마침내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지 않습니까? 이삭 리브가 같은 믿음의 부모 밑에서도 에서 같은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거친 사냥꾼도 나오고 또 남 뒤통수 잘 치는 야구 같은 사기꾼 아들도 나왔어요. 처음에 그걸 보고 나면 어떻게 이삭 리브가는 자식 농사를 저 모양으로 지을 수 있냐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훗날 그 야곱이 그래도 약복강가에서 꺾어지더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판단하기는 쉽지만 정작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게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혹시 나름대로 믿음으로 키운다고 애를 썼는데도 장성한 자녀가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 해도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역전될 수 있어요. 순식간에. 하나님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남의 집 애들 갖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제 삼손이 부모를 압박해서 결혼을 준비하러 아버지를 모시고 딤나로, 처갓집 있는 딤나로 가는 여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5절, 6절 읽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결혼 준비를 위해 부모와 함께 딤나에 갔다고 했는데 어쩐 셈인지 포도원에 갈 때는 부모와 헤어져서 혼자 갔어. 그리고 거기서 젊은 사자와 맞닥뜨립니다. 저는 또 사자가 운다 그러지 않고 소리 지른다는 말은 여기서 처음 보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는 괴력을 발휘하죠. 그런데 삼손 인생에 처음으로 자기 안에 있는 괴력을 확인한 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부모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갖고. 그런데 삼손이 이 얘기를 왜 부모에게 안 했을까요? 1. 겸손해서 2. 아무 생각이 없어서 삼손이 부모와 헤어져서 들른 곳이 포도원입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평생 세 개를 안 해야 했죠. 첫째,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둘째, 포도주를 멀리한다. 셋째, 시신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 포도원은 뭐 하는 곳이에요? 포도 따서 포도주 만드는 곳이 곳곳에 있는 곳이. 절대 삼손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왜 부모 떨어져서 갔겠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사자를 찢어 죽이는 용맹한 일을 하고도 말을 못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 믿음의 부모에게 말을 못하는 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상황은 그 다음엔 더 심각하게 발전합니다. 딥나의 부모 모시고 가서 결혼식 일정을 준비한 다음에 삼손이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러 딥나에 가게 되는데 범인은 항상 현장으로 돌아온다고. 지난번에 자기가 사자를 죽였던 현장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기특하거든요. 말은 못했지만 사자를 죽인 그 장소니까.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됐나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또 일이 또 이상하게 됩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얼마 후에가 어느 정도 시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자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벌이 굉장히 센스티브한 곤충이거든요. 금방 죽은 시체나 아직 습기가 남아있는 곳에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이 벌집을 만들고 거기 꿀이 있었다는 것은 사자가 죽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시신은 들짐승들이 뜯어먹고 부패해서 앙상한 뼈만 남은 상태였다는 걸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 꿀이 조금 있은 게 아니라 많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는 설탕이 없던 시절이라서 꿀은 유대인들이 당을 보충하는 최대 디저트입니다. 보약이었고 영양 공급원이었어요. 그 꿀을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부모가 그 선물을 받고 이게 웬 꿀이냐 그러면서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다시 한번 부모한테 그 출처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 나시린의 소원, 머리 가르지 않는다, 포도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해서 이번에는 사자의 시신에 손을 댔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나시린의 소원 세 개 중에서 벌써 두 개를 깨버린 거죠. 그리고 그걸 깰 때마다 부모한테 말을 안 합니다. 믿음의 부모와 자꾸 커뮤니케이션 단절이 이루어진다. 이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자꾸 이렇게 감추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뭔가 안 좋은 거죠. 태어날 때부터 천하장사였던 삼손은 이 브레이크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자기 힘을 믿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닥치는 대로 취하는 거죠. 저 여자가 예쁘다? 뭐 블레셋 여자건 상관없다? 결혼해야겠다? 꿀이 있다? 시신에 사자 시신 속에 있다? 상관없다. 맛있으니까 내가 먹을 것이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본능으로 살 때 상황이 점점 악화돼요. 삼손의 잘못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11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여기서 잔치는 히브리어 미슈테 술잔치입니다. 삼손이 나시린인데 술을 가까이 해서 안 되는데 이 술잔치를 주도한 것은 그게 블레셋의 결혼식 관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은 신랑 부모가 신부 집에 가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한 뒤에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와 혼인 잔치를 여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블레셋은 오히려 신부 집에서 결혼 잔치를 하는 게 관습이었어요. 거기에 그냥 편승한 거예요. 이는 제각기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블레셋 마을에서 블레셋식 결혼식을 하면서 블레셋식 술잔치를 하는 까닭은 이제 결혼하게 됐으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서로 친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 사람이 블레셋의 친구가 되고자 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던 삼손은 그래도 자기를 경계하는 이 블레셋 청년들을 보면서 조금 흥이 올라서 잔치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당시 수수께끼는 서로의 기지와 기량을 실험하는 아주 흔히 사용하던 오락 같은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건 상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7일 안에 이 수수께끼를 풀면 30명 당신 블레셋 손님들에게 각자 배옷과 겉옷 한 벌씩, 요즘으로 말하면 양복 정장이랑 위에 반코트까지 한 세트로 다 주겠다는 거지. 요즘도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좋은 거 해주면 수천만 원에서 억이 때가 넘을걸요. 근데 그 당시는 의복이 귀하던 시절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힘은 셀지 몰라도 설마 자기들이 7일 동안에 못 풀 수수께끼를 풀겠냐는 생각에 거기 그대로 응했어. 근데 문제는 삼손이 그 수수께끼 문제로 낸 내용이 기가 막혔어요. 14절에 나오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얼마 전에 자기가 사자 죽인 뒤에 그 시신에서 꿀을 가져온 그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게 나실인의 소원을 두 개나 깬 일이잖아요. 그래서 감히 부모한테도 말하지 못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농담거리 수수께끼 문제로 사용했으니 삼손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나 경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경박하게 자기가 지은 죄를 가지고 농담거리로 삼은 삼손은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사고가 터질 것인지 짐작도 못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삼손이 그토록 사랑했던 딤나의 여인, 이 블레셋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였어요. 사실 삼손은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걸 희생시켰어. 나실인의 서원도 깨고 경건한 부모의 가슴에 못도 박고, 그런데 삼손은 모든 걸 버리고 그 여자에게 왔는데 이 여자는 생각이 달랐어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나흘이 지나도 아무도 풀지 못하자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와이프에게 와서 겁박하잖아요. 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의 답을 알아내야만 된다. 너 가만 보니까 우리한테서 이거 돈 뺏으려고 너희 남편과 작당한 거 아니냐? 만약에 답을 못 알아내면 너와 네 아비의 집을 다 불살라 죽일 것이다. 야, 블레셋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불살라 죽이겠다는 협박을 합니까? 그럼 애지간하면 정남이가 떨어져서라도 이 여자가 삼손한테 와서 좀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완전히 그쪽 편이 되었어요. 16절 읽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의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자,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우리 민족이래. 자기와 자기 아비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하는데도 우리 민족이래요. 이 여자는 뼛속까지 블레셋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삼손과 결혼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어요. 똑같은 이방 여인인데 이 시대 비슷한 즈음에 살았을 것 같은데 나오미의 모압 며느리 룻은 달랐잖아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라 그랬잖아요. 룻은 불신자였지만 나오미의 영향력으로 크리스천이 돼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의 이름을 올리잖아요. 저는 우리 불신자들과 교제하고 결혼하면서 고민 상담을 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그 얘기합니다. 뭐 불신자와 데이트하고 사귀는 것까지 괜찮다. 그렇지만 너는 나오미가 될 것이냐 삼손이 될 것이냐. 적어도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줘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나오미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비위 맞추느라고 끌려갖고 있는 신앙도 타협해버리는 바보 같은 삼손이 될 것이냐 그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손의 아내는 뼛속까지 블레셋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삼손은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했는데 이 여자는 블레셋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 울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라지고 계속해서 삼손을 나흘 동안 압박을 합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의 진면목을 안다고 삼손이 이 블레셋 아내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란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내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비로소 자기의 부모가 생각이 났어요.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부모의 눈물의 만류를 뿌리쳤던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여자와 만나고 나서는 중요한 일을 부모한테 계속 숨기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하면서 남편인 자신을 딱 적으로 두는 거예요. 삼손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을 계속 보채니 삼손이 견디다 못해 마지막 7일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죠. 아내는 그것을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러 바쳤고 삼손 아내에게서 빼낸 컨닝 페이퍼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수수께끼의 답을 맞춥니다. 이에 삼손이 분노의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수수께끼를 맞출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암송아지로 밭갈았다는 말은 남편의 비밀을 누설한 아내를 삼손이 경멸한 것이고 그 아내를 이용해서 컨닝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경멸한 거였죠. 방금 전까지 삼손은 블레셋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 여자와 결혼하고 이 사람들과 술 먹고 함께 어울리면 친구가 될 것이니까. 그러나 삼손은 술 몇 잔으로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결코 삼손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세상 친구들과 어울릴 때 탕자는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 친구들은 탕자의 돈을 털어먹을 생각뿐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잠시 우리와 친하게 지내준다고 해서 세상은 결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친구는 찬송했듯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뿐이신 줄 믿습니다. 즉시 현타가 온 삼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래서 달려간 곳이 블레셋 마을 아스글론. 거기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마을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30명 시신에게서 옷을 벗겨내가지고 돌아와서 잔치에 참석했던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던져줍니다. 옅다 상큼이다. 시신에서 사람 죽이고 벗겨낸 옷이니까 피투성이 옷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청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삼손은 그들을 분노의 눈으로 쳐다보고 자기 와이프와 처갓집 식구들도 분노의 눈으로 쳐다보고 딤나를 떠나버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삼손은 결코 블레셋과 친구가 될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해석하기 쉽지 않은 본문은 이 충동적인 세상적인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임해서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6절에서도 사자와 싸우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찢어 죽이는 괴력이 생겼죠. 19절에서도 3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사람한테 힘을 주실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성공시켜 주실 수 있지라는 거죠. 이 삼손은 나실인이면서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신자와 결혼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나실인의 서원을 계속 깨고 본능대로 행하면서 감히 자기의 저지른 죄를 가지고 수수께끼를 만들어 문제를 내고 그리고 분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마구 죽이면서 완전히 삼손은 지금 오늘 개인적인 복수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한정된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기쁘게 쓰시죠. 플랜 A죠. 그런 사람들을 쓰시니. 그러나 동시에 약하고 결점 많은 사람들도 플랜 B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섭리를 우리는 천국 가서나 다 알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가 동기부여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삼손이 괴롭히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해하기 힘든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합니다. 우리 4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한국어 개정판 번역을 잘못했어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한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세요. This was from the Lord who was seeking an occasion to confront the Philistines.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번역하면 블레셋을 공격할 틈을 찾고 계셨다는 뜻이 삼손을 사용해서. 이게 이제 심각한 오역인데 그러므로 이것은 삼손의 메스터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스터 플랜 안에 들어있었어요. 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자,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아까 블레셋이 침략한 지 20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2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블레셋과 싸운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예속을 넘어서 문화적인 예속이 돼버렸어. 이미 싸울 것도 포기하고 블레셋과 동화되어 가고 있고 친구가 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이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까지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상황을 지켜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가증스러운 평화를 깨버리시기로 하셨어. 그걸 위해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세상과 평화롭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을 버릴 건 뻔합니다. 세상이 친하게 대해주니까 크리스천은 자기 삶에 별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세상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흔들어 깨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참 불완전한 삼손을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도 하나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모든 난장판 상황이 끝난 뒤에 삼손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더라는 거였어요. 삼손이 오늘 본문에서 딱 하나 잘한 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블레셋의 형편없이 배신당해보고 나니까 삼손이 비로소 자기 부모의 집이 생각났어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거기였구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세상에서 성공해보기 위해 세상과 친구하겠다고 신앙 양심도 버리고 쫓아 들어갔다가 인생이 무너진 분들 계신다면 오늘의 메시지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아무리 난장판으로 엉키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면 탕자를 집 앞에서 맞아주었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손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하면서도 세상의 욕망에 취해서 세상 친구들과 영원히 살 것처럼 쫓아갔다가 불나방처럼 타버린 인생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맞서야 될 우리가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을 기뻐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